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신자의 삶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전체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장만 제외하고 말하다 또는 말 또는 혀라고 하는 기록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의 문제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심장이 뛴다라든가 숨을 쉰다라든가 또 이렇게 눈을 깜빡인다 라던가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끼니를 거닐 수 있고요. 또 아예 움직이지 않으며 걷지 않을 수도 있고 씻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연 하루라도 말을 아예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은 정말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때론 대화 상대가 없어도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특별히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신자라고 한다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도 사실 이 본문보다 앞선 본문, 이제 앞선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미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신자가 언행을 조심히 또 신중히 하지 않고 함부로 행할 때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과장해서 확대해석하자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경건서적들도 많이 엄청나게 읽었어도 그 사람이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 정도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장 26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건이 헛되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드렸던 모든 예배는 모두 거짓이고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몇 구절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가볍게 들려질 수 있는데 야고보는 진리에 입각하여 이 언어의 문제, 특별히 신자의 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섭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으로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을 신중히 해야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 때나 쓸데없이 농담 따먹기를 한다거나 신경질적으로 또는 짜증을 낸다거나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비꼬아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거나 대놓고 이웃이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모욕한다거나 잊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자그마한 사실을 굉장히 부풀려서 크게 말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신자에게서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 때나 쓸데없이 너무 가벼운 농담 따먹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적절한 유머는 필요하고 유용하다라는 거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신학자는 유머는 매우 위험한 은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신자는 이 말을 할 때도 신중하고 조심히 말을 꺼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불가피하게 신자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언어 습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은어들, 줄임말들, 심지어 음란한 말 또는 신종욕들까지 배워옵니다.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입에 배워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언어 습관을 따라서 모방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거룩하지 않는 말들을 그리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그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미 신자의 말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3장에 와서 다시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번에는 1장에서처럼 한두 구절이 아니라 무려 12구절이나 하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보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선생이나 교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1차원적인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교사가 필요한데 이 교사라고 하는 위치가 불가피하게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고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말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원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 때로는 유튜브로 여러 강의도 찾아보고 또 때로는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궁금해서 또 호기심에서 정말 여러 교회 설교를 짧게 짧게 좀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가만 들어보면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로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설교를 빙자해서 왜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아무 말이나 하고 또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보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보고 있으면 매우 화가 나지요. 그러나 어쨌든 선생이 이 말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정말 도가 지나친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히 선생이 되신 분들이라고 해도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사라 할지라도 말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한두 마디 말 실수했다고 그걸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고자 했을까 생각하면서 때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아무리 선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선생은 좀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물론 이제 요즘 사회로부터 물들여져서 그런 거겠지만 너무 쉽게 함부로 비방하고 평가하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납, 용서, 용기를 주는 응원 같은 개념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실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였어, 미안해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그 정도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실수는 사실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 실수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범한다 라고 사용된 이 단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곧 범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실수했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뱉어놓고 아 미안해 실수였어 라고 말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말로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10절에 보시면 한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관련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절에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2장에서 먼저 등장하지요. 2장 22절을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성취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행함과 더불어 일할 때, 함께 일할 때 그것을 주신 목적에 부합해지는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목적에 부합하게 달성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2장 22절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는 좀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행위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람, 그러니까 행함과 말을 이렇게 묶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잣대이자 표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곧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구절들과 통합해서 생각해 볼 때 작지만 혓바닥 하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혓바닥 하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혓바닥보다 훨씬 큰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이게 말조심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말과 관련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민감히 반응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였고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또 잠언 20장 19절을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우리가 이 혀, 말 문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으려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이 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말을, 이 언어 습관을 굉장히 민감하게, 좀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온전함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반대로 이제 그 말이, 그 언어 습관이 이제 그 혀가 그 사람의 전부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혀는 마치 큰 배를 조종하게 하는 이제 운전대, 그러니까 작은 키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면서도 더 입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나타나는 말과 그 입의 재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은 당연히 이런 말이 아니고 동물, 말, 홀스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말은 크고 힘이 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서는 사람은 쉽게 말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이 재갈을 말의 입에 물리면서 이 작은 재갈을 가지고 그 크고 힘센 말의 온 몸을 통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강화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보다 이제 소의 코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코걸이를 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고 익숙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나 소나 뭐 같은 의미 같은 이제 내용이겠지요. 이어서 야고보는 이제 배나 배,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는 작은 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의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배라 하더라도 작은 사람이 뭐 좀 운전을 할 줄 안다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키 하나로 하나를 통제함으로 그 큰 배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혀는 우리 온 몸 전체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마치 큰 말이나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재갈이나 작은 키처럼 우리 전체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혀가 자랑하는 이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해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작은 혀가 갖는 위력, 그 중요성,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9절이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던가 남을 저주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이냐, 그것이 이 작은 혀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매년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 사람의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불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말씨 하나도 이제 부주의하면 그것이 가져다 줄 그 파괴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잠언 16장 27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우리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가끔 입에서 불을 내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물리적인 불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인생의 그 방향이 이 말 때문에 어그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불을 가리켜 야고보는 지옥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불도 아닌 지옥불을 가지고 와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무섭게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혀, 그렇다고 해서 이 혀를 어디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8절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길들이지 못할 생물은 없다. 그게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사람은 다 그것을 길들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는 자신 있게 길들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정말 죄의 근원지이자 발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혀를 가지고 또 아이러니하게 9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찬송했던 그 혀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저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지은 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데 어찌 네가 감히 말로 그렇게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이느냐라는 그 뉘앙스를 야고보가 이런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혀의 모순과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그 입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거나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하면서 그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질서 안에서 이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일어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짠물을 내는 샘이나 뭐 바다에서 단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 세계 안에서 상상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일이 우리의 혓바닥 안에서 이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리대로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혀는 이것마저 지키지 않으며 불순종하고 정말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망가뜨리며 그 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것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질서대로 원리대로 잘 작동하는데 아주 거슬리게 작은 거 하나가 계속해서 엇나가고 이렇게 저 지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뽑아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혀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야고보 이때,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때에도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작은 혀는 그만큼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고 그 영향력이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또 살펴보시면 부정적인 어투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틀림없겠지만 이 강력한 힘을 지닌 작은 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말로 또 복음을 전하는 말로 사용될 때 반대로 그 힘,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범위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의 능력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그 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그 힘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혀는 우리가 가져다가 어디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의 엄청난 위력을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혀 자체는 악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딱 이 말 한마디면 내가 지금은 좀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 말 한마디만 내뱉으면 좀 저 사람에게 참 딱 꽂히는 말을 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저 사람에게 진짜 이 큰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이 가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는 그 말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제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말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가장 사랑해야 하는 관계로 묶여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말로, 가장 상처 주는 말로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조심하게끔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실 조심하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말도 이게 이제 습관이 들어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말버릇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말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습관처럼이라도 해야 합니다. 세상 유행하는 은어에는 민감히 반응하고 척하면 척 알면서 정작 성경 용어, 신학 용어는 모르겠다 하면서 관심을 꺼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은어, 그런 줄임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방 언어이고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 신학 용어들은 그게 이제 우리의 모국어, 우리말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 길들일 수 없을 혀도 사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혀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자기 의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혀도 거룩하고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서로를 혐오하고 툭하면 싸우는지 잘 보시면 다 말에서부터 그 한두 마디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말을 우리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또 이제 삼위 하나님 간에는 서로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대화할 이유도 필요도 없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셨지만 그럼에도 굳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한 것은 물론 이제 이 말씀이 로고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한 의도도 있겠지만 이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처럼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단순히 어떤 이런 형식적인 예배 행위로만 드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전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렇게 찬송도 단순히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을 통해서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 말을 선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노래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만큼 비중 있게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보다 말을 먼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일보다 말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의 온전함과 이 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것도 우리의 믿음과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그것의 예시로 그런데 그 행함의 예시로 그러나 우리 행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장 비중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말도 그 사람의 말을 네, 그런 말투, 말의 어조, 또 평소 어떤 목적으로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말이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자신의 신경질적인 짜증을 이렇게 내뱉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좀 점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도 이 말을 할 때 주 예수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말하고 또 그 언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안에 내지 않은 죄가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세상을 볼 때, 아니 그냥 나 자신의 영어 습관을 볼 때 좀 그 비중이 남을 살리고 좀 사랑을 표현하고 남을 세워주고 알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보다도 짜증내고 참 모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안에 이 죄가 이 죄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치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이 말 한마디가 가져다 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말 한마디를 가볍게 하고 좀 주의 깊게 말하지 않는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웃을 비방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그 사용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입술이 잘 통제되고 잘 사용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경향이 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참 이 상황이 또 남들로부터 듣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이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덤비고 싶지만 참고 오히려 그것을 위에 기도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로 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하는 그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쉽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저희의 입을 잘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신경질, 내 감정대로 함부로 이렇게 아이를, 자녀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잘 인도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말들을, 적절한 말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이런 언어 습관, 이 언어 말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모방될 수 있게 하셔서 그런 이상한 세상의 그런 음란한 말, 세상의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말, 선한 말이 그 아이들의 입술에 가득 넘칠 수 있게끔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